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큰 비를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196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5년 전 이야기입니다. 영화배우 신현균 씨와 그리고 문희 씨가 출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시골에 처자를 둔 한 남자가 사업자 상경에서 하숙하면서 여자를 만나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생아이죠. 이 아이의 이 운명을 두고 한 남자와 두 여인의 이 삼각관계를 다루면서 결국 이 사생아를 낳은 아이 엄마가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이 데리고 떠나는 것을 끝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륜 영화죠. 요즘에도 이런 불륜을 소재로 하는 신파 영화는 관객들에게 비난을 받겠지만은 그 옛날 그 당시에는 한국의 가부장적 시대 환경 속에 있는 여성들의 그 뼈아픈 그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흥행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 또 똑같은 제목으로 연년이 여러 편의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도 그래도 그 영화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슨 제목이신지 다 아시지요? 이미 눈치 빠른 사람은 주보를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우면 끝 이런 원리만 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은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겠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원리가 작용한다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잘 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미우면 끝 이게 아니라 미워도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끝까지 계속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난 아내 이 고매를 설득해서 데려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실 때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 번,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시대에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은 주전 876년경에 즉위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 그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전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 아합 왕이 답습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아합을 악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그러니까 시돈 왕이 누굽니까? 엣바알이라고 그러죠.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으니까 아합은 엣바알의 누가 됐습니까? 엣바알의 사위가 됐죠. 그런데 그 장인의 이름을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엣바알, 엣바알. 여러분 그럴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엣바알, 바알의 사람. 그래서 그 뜻이 바알의 사람이라 혹은 바알과 함께한다는 이러한 뜻이거든요. 바알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처갓집이 얼마나 깊이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 장인의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이 함께한다. 그 사람들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의 누이 동생이거나 혹은 바알의 이 아내로 알려져 있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었는데 이 아스다롯의 신을 섬기는 이 우상도 그때 있었는데 거기 아스다롯 신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의 장인인 이 엣바알은 본래 이 아스다롯 여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돈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바로 이 엣바알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이 그런 사람의 딸이니까 여러분 그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아래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친정집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여와서 그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찌든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어두워지고 그런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비대 사람 엘리야가 사는 것이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될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속에 견디면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요즘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막 욕을 하죠. 우리 주변에서는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전에 이 한국에서 여러분 수년 전부터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교회를 아주 코너로 몰고 그렇게 많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단지 여러분 코로나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잘해도 욕을 먹고 또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당하기도 할 때에는 오히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그 옛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선지자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그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합 왕이 싫어도 그래도 첫 번째 우선 먼저 전한 말씀은 이 땅에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뭄의 예고를 그는 하게 됐던 그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이 말랐다, 가뭄이 들었다 뭐 이럴 때 우리는 뭐에 오전합니까?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보다 더 이슬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슬은 굉장히 이 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보다 이슬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이나 없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아합과 얼마나 이 관계가 더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면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댐이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습니까? 댐이나 저수지가 없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바싹바싹 말라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왕까지 직접 나서서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샘이나 물이 나오는 데가 있나 찾아다녀야 될 그런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15절과 6절 말씀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나라의 왕까지 나서서 물길을 찾아 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만나면은 내가 만나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벼르고 증언을 하는지 3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6절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까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그냥 그 예언을 해가지고 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도록 괴롭힌 자가 바로 너냐? 아합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생각지 않고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고통이 마치 교회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후에 전개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합 왕과 직접 맞붙어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다 모아두고 내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신 그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리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은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저녁 소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의 응답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위대함이 그곳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 전체 중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갈멜산에서 불러 정말 이렇게 내려서 응답해 주신 그 장면보다도 더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스며드는 감동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왜 우리 가슴 속에 더 감동적인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아합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합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악한 왕은 용서 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자격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을 향한 이 엘리야는 이 아합을 위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합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41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가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합의 최측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그 3년 6개월 전에는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기근 때문에 온 나라가 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감정대로 하면 너무너무 악한 이 사람 당장 그 권좌에서 끌어내려서 없애버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아예 상종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인데 본문에 보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내려가셔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도 오지 않게 만들고 이슬로 그치게 만들었잖아요. 나라 구석구석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꽉꽉 채운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려가지고 처단해 주십시오. 저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에게 제발 좀 그런 말씀은 거둬가 주세요. 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아합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면서 이전에 이 선지자 요나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정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배를 탔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왜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복종하고 이렇게 대들었을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는 그 이것만큼은 못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니느웨는요 아주 번창한 도시인데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주변에 많은 백성들을 학살하고 살용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해냈는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나라가 아수르. 또 그 아수르의 중심이 여러분 어느 도시입니까? 니느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에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요나의 말이 그겁니다. 아니 어쩌라고 절토로 하필은 왜 절토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나 그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절대로 니느웨는 안 간다 니느웨는 못 가겠다 이게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아합과 같은 그런 포악한 통치자가 있고 백성들은 다 바알과 이 아세라의 우상에 빠져 있고 그 죄값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비도 오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은총의 비로 적셔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지요. 하나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하는 모세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나?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엎드리는 그냥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그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승천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어서 비를 내려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저 악한 아합 그리고 이세벨을 위해 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동작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을 파묻는다는 거 잘 안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건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개인적인 미움이나 이 아합 왕에게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은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엎드려 있는 모습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와 통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통한다고 할 것이면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와도 똑같은 이 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도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화나는 일도 많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분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합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이렇게들 생각하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건처럼 그것처럼 무릎을 꿇어라. 너희 분노들은 다 내려놓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은총의 비가 이 땅 위에 내리도록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무릎 꿇을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3억 3,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14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것이 먼저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쫙 내려서 갈라진 그 땅에 적시게 되면은 여러분 아합 왕만 좋겠어요? 아니죠. 엘리야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이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혜택은 우리 자손들, 우리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이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품고 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복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힘을 얻어서 어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배워나가고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 개개인의 분노 있다고 하면은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렇게 믿고 미운 아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못 봐줄 이세벨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 너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건네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주변에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 교회를 공격해도 이 땅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땅과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면은 이 시대 우리 이민교회, 내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무릎 꿇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조금 후에 우리는 499장,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터인데, 뭐 어떻게 일할 것인가? 뭐 이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에 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는 아합을 엘리야 자신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렵지만은 무릎을 꿇고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려서 이 통치자, 이 악한 사람이지만은 아합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비가 내리고 난 그 다음에 그 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나요? 저들은 저들의 죄로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의뢰 온 사람, 이 나봇을 죽이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게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체를 개들이 핥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되는 그 결과를 저들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에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분노와 감정은 다 내려놓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이 역사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뜨거운 믿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무릎을 꿇는 중보적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그거 하나 감당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야를 존귀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존귀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받아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고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라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었지만 또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저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비춰주기 위해서 엎드려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나서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을 하려느냐. 조금 선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함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사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적은 예물이지만 바칩니다. 물질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이웃들에게 더 큰 축복을 끼쳐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나라도 있고 오랜 전쟁으로 피해 당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에도 평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돕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교인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잊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그리고 강영미 권사님 수술 후에 그리고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끼쳐서 복받게 하려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